오늘 출애굽기 35장 계속 성막의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죠. 근데 오늘 구조는 앞에 석절이 안식일에 대해서 이야기한 다음에 또 좀 앞뒤가 썩 그렇게 어울리지 않은 것 같은데 성막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이 둘 사이에는 어떤 상관 관계가 있을까 우리가 좀 보도록 하십시다. 우선 오늘 안식일 규례는 여기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 많이 등장을 하는데 오늘 내용은 좀 독특한 몇 가지 그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관찰을 좀 먼저 하겠습니다. 2절을 보세요. 2절.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뭐 여기까지는 우리가 흔히 익숙히 늘 보아오던 문장입니다. 그런데 여호와께 무슨 안식일이죠? 엄숙한 안식일이다. 엄숙한 이런 표현은 이게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 아닙니다. 엄숙한 안식일이다. 어느 정도 엄숙하느냐?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날에 일하는 자는 어떻게 할지니라 죽일지니. 제가 한 말이 아니에요. 성경이 한 말입니다. 또 그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무엇도 피우지 말지니라.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크게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앞에 석절이 안식일에 대한 명령이에요. 첫째는 엄숙하게 지켜라. 만약에 이것을 어길 때는 성경에 보니까 이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심지어는 각 처소에서 무엇도 피우지 말라 불도 피우지 말라 이 엄숙한 경고가 갖는 의미가 뭔가를 한번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인간의 문제는 창세기에서부터 이 안식이 깨진 겁니다. 하나님이 6일 동안을 세상을 다 창조하시고 일곱째 되는 날을 안식일로 정해주셨어요. 그 이유는 그날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그날을 우리에게 복주고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주셨는데 아담의 범죄로 그 안식이 깨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아주 혹독한 그 대가를 지불하는 몇 가지 명령을 주셨는데 그 모든 이런저런 명령 많지만 그중에 아주 대표적인 명령 하나를 우리가 오늘 눈으로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을 한번 열어보세요. 창세기 3장 17절을 한번 보십시다. 창세기 3장 17절.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뭐 해야 되죠?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제일 먼저 하나님께로부터 내린 형벌이 인생이 수고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야 그 땅에서 나오는 소산을 먹도록 하나님께서 이 안식을 깬 인류에게 주신 명령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초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뭐하죠? 그 말이 안식으로의 초대입니다. 예수님은 그 안식을 회복하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가르쳐서 뭐라 그러셨어요?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안식일의 실체로 주인으로 오신 이유는 그 안식을 회복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왜 인생들을 향해 그렇게 호칭하셨을까요? 인생은 범죄 이후에 가장 가장 큰 과제가 수고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에도 보니까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인류가 발전시키는 문명과 기술을 보면 편합니까? 굉장히 수고만 더 쌓이죠, 사실. 속도 전쟁을 합니다, 그죠? 뭐, 여기에서 뉴욕까지 뭐, 4시간에 가는 비행기를 만든다. 뭐, 2시간에 가는 비행기를 만든다. 막 가능할 겁니다. 지금까지 인류 기술의 발전 속도를 보면 그 이상도 분명 가능할 거예요. 그러면 편해지고 쉬워질까요? 더 고달파집니다. 며칠씩 걸려 갔다 와야 될 거리도 하루 만에 갔다 와야 돼요. 쉬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인류가 발전시키는 문명과 기술이라는 것은 사실 문명의 이기라고 얘기를 하지만 우리를 더 무겁게 만들고 쉼없이 그 메커니즘에 밀어넣습니다. 요즘 인터넷이 발달해서 참 검색하는 것도 빠르고 편리한 것 같지만 안 봐야 될 글들, 듣지 말아야 될 소식들 얼마나 우리의 이 뇌를 병들게 만듭니까? 그게 다 뭐예요? 수고의 수고, 사실은. 자, 그런데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18절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뭐를 흘려야 돼요?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자, 저를 보십시다. 타락 이후에 인간은 수고해서 먹고 살도록 이제 벌을 받습니다. 근데 그 수고해서 먹고 살도록 벌을 받은 모든 결정적 그 상징물이 땀이에요, 땀. 땀을 흘려서 먹고 살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안식은 뭐냐면 그 땀을 흘리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출애굽기 35장에서 안식일에 대한 규례를 아주 엄숙하게 경고하시고 심지어는 불도 피우지 말도록 돼 있어요. 그 말은 땀을 흘리지 말라 그 말이에요. 안식일 날에는 가장 그 적극적인 명령이. 자, 그리고 나서 우리 몇 절을 보시냐면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 19절을 보십시다. 성소에서 섬기기 위하여 정교하게 만든 옷, 곧 제사장 직분을 행할 때 입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니라. 자, 모든 성막의 구조물 또 기구들을 다 만든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그 제사와 예배를 집전할 제사장의 옷을 만드는 것으로 1달락이 지어집니다. 근데 이 제사장 옷을 보통 뭘로 만들죠? 배옷으로 만들어요. 배로, 배. 자, 요즘 이렇게 뭐 굉장히 이번 주까지 아마 더울 것 같아요. 요즘 이렇게 어르신들 보면, 시골을 같은 데 가서 보면, 뭐 서울에도 그런 옷 입고 다니는 분들이 계신데 무슨 옷 입고 다니세요? 배옷을 입고 다녀요, 배옷. 여러분들 가운데도 배옷 입어본 경험이 있죠? 그 배옷을 왜 입어요? 시원하라고. 근데 그걸 또 다른 말로 땀나지 않도록. 그러니까 제사장이 옷을 만들 때 배옷으로 만들도록 돼 있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그게 뭐 질감이 좋아서. 배옷이 뭐가 질감이 좋아요? 까끌까끌하고. 그걸 까끌까끌하다 그러나요? 까칠까칠하다 그러나요? 하고 좀 촉감이 안 좋잖아요, 사실. 근데 배로 만든 옷을 입는 것은 제일 중요한 이유가 땀을 흘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제사장들은 배로 옷을 만들어 입도록 돼 있어요. 왜 그럴까요? 제사장이 예배를 통해 직전하는 모든 과정이 전부 무엇에 대한 설명입니까? 그리스도의 구원과 구속에 대한 설명이잖아요. 그래서 제사장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인물로서 구약성경에 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베옷을 입어야 되는 이유는 땀을 흘려서는 안 되기 때문이에요. 상징적으로. 왜? 그건 이런 설명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임하는 구원은 인간이 땀을 흘려서 노동을 해서 수고를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직 어린 양의 피와 제사장이 짐승을 잡아 흘린 피를 가지고 제일 마지막에 들어가는 장소가 지성소죠. 그리고 법궤 위, 시은자 위에다가 피를 부어요. 그 말은 무슨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까? 우리의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밖에는 없습니다라는 상징적으로 구약에서 이미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땀을 흘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베옷을 입어요. 이 사람들도 체질이 다 다르더라고요. 어떤 분은 한 5분만 운동을 해도 땀이 비 오듯 하는 분들이 계신데 어떤 분들은 땀이 또 안 나요. 저는 체질이 이게 땀이 안 나요. 한 2시간 운동을 해도 이렇게 땀이 맺히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아주 성경적인 체질인 것 같아요. 이건 농담입니다, 또. 지가 또 성경적인 체질이래. 이러면 안 돼요. 진짜 저는 땀이 잘 안 나요. 어쨌든 안식일과 땀은 중요한 상관관계가 있고 그래서 제사장은 베옷으로 옷을 지어 입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100%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은 헤쳐 들어갈수록 그 깊은 속살이 그리스도가 드러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결론 겸 마지막으로 성경을 쭉 이렇게 한절 한절 스케치하는 것보다는 슬쩍 스케치를 해보면 이런 모든 성막을 만들고 또 재료를 갖다가 드리고 하는 모든 과정에 일정한 몇 가지 패턴이 있어요. 그 패턴을 한번 우리 보십시다. 몇 절을 읽으시냐 하면 5절을 보세요. 5절.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뭐하는 자는 원하는 자, 원하는 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드리도록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또 10절 볼까요? 10절. 너희 중 마음이 무슨 자요? 지혜로운 자, 지혜로운 자. 또 20절. 오늘 본문은 아닙니다만은 이제 내일 살펴볼 본문인데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갔더니 마음이 무슨 자죠? 감동된 모든 자, 또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또 22절에 보면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약을 하면 이 모든 과정에 우리의 심적인 태도가 어떠해야 된다고 소개를 하는가 하면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겁게 감동을 받아서 지혜롭게. 자, 이것을 딱 한 묶음에서 하나로 설명하자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어떤 관계에서만 가능한 표현이고 태도며 느낌일까요? 이것은 사랑하는 관계에서만 가능한 태도입니다. 자, 하나님이 창세기에서는 우리를 창조주와 피조물로 만나주셨어요. 그렇게 우리는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겐 적어도 전지전능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를 마음대로 시킬 수도 있고 명령할 수도 있어요. 헌데 성경 전체에 걸쳐 하나님이 헌신하는 무리들에게 일관되게 흔들리지 않는 속성이 뭐냐 하면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겁게 항상 이 두 개가 빠지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를 피조물로서 대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피조물과 창조주로 시작된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을 가면 하나님과 우리가 어린 양과 우리가 뭘로 만나죠? 혼인 관계로 만나잖아요. 깨어진 결혼식을 회복하는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계시록에서는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사랑하는 사이에서만이 가능한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인격적으로 사랑의 관계로 대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모든 헌신의 무리 중에 성도들에게 요구하시는 일관된 태도입니다. 선교를 하든 찬양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은 사랑해서 하는 걸 기뻐하세요. 그래서 늘 기다려주십니다. 그래서 늘 스스로 돌아온 고백으로 일하게 만드십니다. 나중에 보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이제 이 성막에 조금 더 구체적인 성전을 하나님 앞에 지어서 드리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예물이 들어오는데 백성들의 일관된 태도가 뭐냐면 즐거이 헌신한다 그랬어요. 기뻐서 헌신한다 그랬어요. 그것이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아주 인격적인 태도예요. 하나님이 뭐 우리 같은 죄 많은 피조물들 뭐 로봇 조종하듯이 그건 못하실까요? 가능하죠. 그런데 그렇게 안 하세요. 우리의 구속의 전 과정이 전부 그 속성이 빠져본 적이 없어요. 사랑해서 돌아와 고백하도록 하나님께서는 한 걸음 한 걸음 설계하시고 기다리시고 이끌어가시고 만드시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능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능력입니다. 사랑은 능력이에요. 그 사랑의 능력은 하나님만이 이루어 가실 수 있는 속성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또 하루를 또 이 한 주를 여러분들이 달려가는데 중요한 원인이 되고 또 힘이 돼서 오늘도 종일토록 두 가지를 기억하십시다. 100%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고백하여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의 태도로 종일 행복한 성도로 주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마치면서 구주를 생각만 해도 85장 가사를 보시면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85장 찬양하겠습니다.
참에게 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 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기도합시다. GOP 선교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 이번 주에도 학원 선교부 중등부 수련회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어지는 모든 몽골, 캄보디아, 미얀마 선교를 위해서 특별히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그렇습니다. 온전히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고백하여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대상이여 신부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종일 머무는 행복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또 이 시대 앞에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되고 풀어나가야 될 과제가 있습니다. 이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또 오늘 하루 종일 감당해야 될 일들, 만나야 될 사람들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합시다. 주님 사랑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한번 주여 부른 다음에 소리내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우리들에게 귀한 시간 주시고 새날을 허락해 주신 주님께 모든 존귀와 영광을 드립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앞에 감당해야 될 많은 사역들이 있습니다. 사랑해서 일하게 하시고 즐거이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헌신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